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복을 주신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인생에도 예외 없이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럼 기근이 어떠한 것이냐면 한자어를 풀이하면 이 삶의 기초와 근간이 흔들려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굶주리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기근입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저희는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죠. 얼마 전에, 아니,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참 빈번한데, 하나,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나의 성실함으로 내가 이 직장에서 잘 버티고 참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일을 할수 있는 자리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실직의 아픔 앞에서 저희는 내 삶의 통제권이 내게 있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에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통 때문에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건강이 나의 열심과 애씀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쌓아왔던 성과가, 성취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현장에서 저희는 내 삶의 통제권이 내게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근을 보내실 땐 하나님 저희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 보여주고 싶으신 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통제권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셔야만 저희가 안전하고 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삶에 기근을 보내셔서, 사실 기근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을 때 하나님 기근을 보내셔서 그것을 알게끔 하십니다. 오늘 이삭의 삶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알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살수 있는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일강이라는 풍부한 수원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굶어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애굽을 향해서 온 가족을 이끌고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막아서십니다. 애굽에 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땅, 내가 복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언약을 내가 너의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걸음을 걷다가 애굽을 향하던 여정을 멈추고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랄은 이 블레셋의 진영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그랄이라는 지역이 어디 있냐면 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곳은 처음 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죠.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 또한번 제단을 쌓았는데 그 지역과는 사실은 조금 거리가 있는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애굽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 애굽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이 그랄입니다. 거의 애굽까지 다 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어야 됐는데 지금 이삭이 뭘 하고 있냐면 그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 바로 접경 지역에 머물러서 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곳이 원래 살던 땅이 아닌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차하면 조금만 더 기근이 심해지면 바로 옆에 애굽으로 넘어갈 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걸까요? 염려했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에 이 염려라는 단어의 기원이, 이 뜻이 가지고 있는 이 기원적인 뜻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그 생각 정신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갈래갈래 나뉘어지다라는 이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염려라는 뜻을 풀이해보자면 이런 거죠. 염려라는 단어의 그리스어의 뜻은 내 생각이, 마음이 갈래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염려할 때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까? 얼마나 많이 생각이 막 나뉘어지면서 그 생각들에 다 대안을 설정해야 되고 해결책들을 만들어야 되면서 그 염려가 계속해서 깊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희는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염려가 끝없이 분화하는 겁니다. 끝없이 나뉘어져서 더 많은 염려를 자아내는 겁니다. 이삭이 염려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염려가 깊어지면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대안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 염려가 끝나질 않습니다.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염려를 그치라고 말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나뉘어지는 그 마음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 한 분만 대안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뒷주머니 차지 말고 다른 것들 대안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너의 대안으로 삼고 살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가면서 내가 이 병원에만 가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 그게 성경이 저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삭은 염려를 합니다. 염려가 끊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염려가 끊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엄습하고 지배하기 시작할 때에 마음에 처음 딱 들게 되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니, 모자란 일. 여러분, 내 아내를 팔아먹어서 내 목숨 살리려는 그런 찌질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정신이면, 내 맨정신으로 돌아오면 요즘 그 청년들은 그런 단어 잘 쓴답니다. 이불킥 찬다 이런 단어 아세요? 낮에 했던 일인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민망하고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혼자서 이불을 발로 찰 때 이불킥을 찬다고 얘기합니다. 이불킥을 차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속일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일이었는데 굳이 이삭은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아내를 팔아먹어 제 목숨 살리려고 하는 그런 찌질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원해 주시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네 아내와 끌어안고 있는 거 내가 봤다. 근데 왜 네 누이라고 속였냐. 하마터면 우리 중에 한 명이 네 아내를 범할 뻔했다. 아무도 이 이삭의 가족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 이삭의 가족을 건드렸다가는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이삭의 염려와 이삭의 두려움과 이삭의 대안과 그 찌질한 대안이 여러분 통했습니까? 효력을 발휘했습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낯선 동네에 가면 가족이 찾아가면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범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삭이 가졌을 두려움이 괜한 두려움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려움과 그의 염려와 그의 대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하셨어야 될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묘한 기시감이 들지 않으세요? 언젠가 이거 이 이야기 봤던 적 있으시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내 사라를 팔아먹어서 지 목숨 살리겠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아들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집요하게 아주 치밀하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던 1절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들었던 그 흉년, 비슷한 흉년이, 그 기근이 오늘 여기 또 한 번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로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읊어주십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삭에게. 네 아버지 이삭을 아브라함을 내가 보호했듯 너의 삶을 보호하고 너에게도 복을 줄 거야. 그러니 괜찮아라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정말 여러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던 사람입니까? 저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이 75세, 75년 동안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같이 가자고 해서 떠났던 거죠. 기근만 왔다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도망가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서 킥킥대고 비웃다가 걸려서 혼이 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내게 순종했다고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던 인물이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럼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타고난 순종을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부족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셔서 그들을 결국에 복되게 승리하게 영광되게 완성해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내셔서 오늘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승리하게 복되게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게끔 빚어가겠다고 약속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일을 오늘 본문의 이삭에게 똑같이 실수하고 있는 이삭에게 내가 그 일을 너의 인생에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맞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이 소망을 품으시고 하루하루 염려 가운데 있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 대안으로 삼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